오늘 신명기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꺼낸 에피소드가 뭐냐? 바로 각 지파의 수령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황해를 지나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서 큰 사건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아이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이튿날 모세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드로가 큰 문제 하나를 발견해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재판 자리에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하는 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재판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를 다 그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며칠이고 자기의 순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모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야말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 장인 이드로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재판을 혼자서 하고 있는 모세도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상황을 너무너무 잘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네가 이렇게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한 일이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자네는 물론 백성들까지 다 쓰러질 거네.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리더들을 뽑아서,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어떤 사람은 천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백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5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세워가지고 바로 그들이 자그마한 일들은 그 밑에서 재판을 하게 하고, 만약에 재판을 하다가 정 힘든 일이 있으면 50부장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백부장에게 올리고, 백부장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천부장에게 올리고, 천부장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만 모세 자네가 재판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장인 이드로의 말을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백성들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작은 재판들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제 숨도 쉬고 어려운 일들만 재판하면 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당시에 200만을 혼자서 재판하면서 들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너희 짐을 다 질 수 없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너무 고단했다. 내가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힘든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대로 혼자서 재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는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여 쓰러졌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200만이라는 공동체의 재판을 감당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은 열심도 아니고 부지런함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요, 리더 혼자 절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다.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리더가 혼자만 독불 장군식으로 열심히 혼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고 한다면 그 열심은요, 자기를 죽이는 열심이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부지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요, 자신은 조금 게으른 리더가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너무 부지런해서 혼자 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리더도 넘어지고 리더도 탈진하게 되고 그걸 보고 있는 공동체도 함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게으른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도 살고 공동체도 살기 위해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서 수령들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지도자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짐들을 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보완해 주는 것,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을 함께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로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 왜 세우냐 하면 담임 목사와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뛰지 말고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고, 서로 보완하라는 얘기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직분자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내가 뭔가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위치를 드러내거나 하는 그런 권력이나 계급으로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어떤 직분도 권력이나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직분도, 어떤 직분자도 자기를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하는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그것이 계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 직분의 위치는 함께 섬기라고 부름받은 위치고, 협력하는 위치고, 겸손을 드러내야 하는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분란을 보면 이렇게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함께해야 될 그 직분자들이 그 자신의 직분을 자랑거리 삼고 권력으로 삼고 계급으로 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반드시 분란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직분을 생각할 때, 리더십들을 생각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구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 보완하라고 준 것이구나. 아, 직분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아, 직분은 혼자 감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도 죽고 공동체도 죽으니까 서로 같이 나누어지고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모세가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운 이 수령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 사람들은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을 세우는 일은 모세에게만 좋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잘 지켜져 나갈 때 공동체가 안녕을 누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권력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법인데 만약 법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엄청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장치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치가 되고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에 안전한 테두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방패막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게 보호장치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고 안전망이 되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처럼, 지난 40년 전에 모세처럼 딱 한 사람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속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속히 법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재판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한 사람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송사가 다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다려야 되는 그까지 기다리고 지치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힘겨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서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적인 그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호소할 것이 재판관밖에 없고 율법이란 법정밖에 없는데 그곳에 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 한 사람밖에 그 재판관으로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수많은 순번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언제 나의 사정을 토로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할 많은 집행자들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고루 퍼지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재판관이 세워졌고 결국은 그렇게 많은 재판관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큰 유익을 얻게 되더라.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워진 수령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골고루 누리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 이런 것이구나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이 바로 먼저 수령들을 세운 일, 그들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운 일을 제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다른 많은 일들, 회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재판관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일을 가장 먼저 할까? 지금 모세와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후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할 거다라고 모세가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전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지를 모세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대신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 일, 율법을 집행할 재판관을 세운 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 나라가 또 한 공동체가 건실하게 서고 그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보조해야 될 일과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일과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너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 너가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직분에 충성할 때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 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칠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땅 전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안 오는 땅이에요. 가을에 한 10월이 좀 지나서 늦은 그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그 이른 비가 시작된 이후에 내년도 한 3월이나 4월쯤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만 비가 오는 우기이고 그 우기가 끝나고 한 3, 4월이 되어서부터 그해 10월 달까지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살기 만만하거나 쉬운 땅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요, 강대국들 사이에 그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끼어 있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반도라는 곳이 세계 4강에 몰려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놈한테 안 굽신거리면 저놈이 또 터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우리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결코 좋은 땅이 아니고 늘 가운데 끼어가지고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땅,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죠. 말해보고 나면 사시사철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물을 공급받지요.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이라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쉽게 할 수 있지요. 애굽처럼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끌어오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인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이 좋은 땅이지 다른 거는 별로 볼 것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지 실제로는 별로 볼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수령들, 재판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를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세울 때 꼭 반드시 물어야 되는 문제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일 때 악할 때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속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같은 예언자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호소를 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답니다. 율법이 해이하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에 영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요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이 율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의인이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고 악인이 의인을 막 짓밟는 그런 상황 공의가 해이해진 그런 상황들을 막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 힘의 논리 돈의 논리만 판치는 세상 가나안 땅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닌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땅이고 율법의 영이 서 있어서 그럴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예언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 율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디서 하소연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없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억울한 백성들,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재판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그 풀뿌리처럼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 최전선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될 바로 그 사람들, 그 재판관들 뽑는 일이 너무너무 신중한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모세는 그 재판관을 뽑을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그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아멘. 여기 수령들을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뭐 조장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자격 기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자들이 기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자들,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그 공의와 정의와 공평들을,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재판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재판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 그럼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던지 그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해라.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구했던 것이 딱 하나인데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맡은 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백성들에게 저 깊은 저 아래 밑바닥층들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거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 재판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와 은혜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내가 왕의 위를 맡았는데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힘겨운 사람이 없도록, 또 불쌍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첫 재판이 뭐죠? 그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피라미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처음 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피라미드 위에 가장 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하물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가 가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저 가장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그 일화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원통함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들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마음은, 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은 들은 것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갖춰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나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꾸며낸 일인지, 저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그 소리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잘 듣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재판관이 오, 잘 들었다 하고 그 사기꾼의 이야기에 100% 공감해서 그 말을 다 믿어주고 재판을 했다 하면 그 재판을 통해서 울고 불고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분별력 없이 듣는다면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퍼지기 위해서 왕이 재판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요, 듣는 마음이요, 분별하는 마음이요. 그것을 결국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지혜를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아니면 이 말을 바로 잘라야 하는지, 아니면 그 말을 계속 들어줘야 하는지, 이것이 악한 말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야기인지를 듣고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에 세움을 받았는데 저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공동체 이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의도하셨으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지혜를, 분별력을,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 이면에 들어있는 마음을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듣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마음을 분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서서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